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 엘빈 토플러 박사님이 쓴 파워 시프트, 권력 이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대 사회는 힘의 원천, 권력의 원천이 무력, 힘입니다. 그런데 중세기를 거쳐서 근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머니 해도 머니예요. 돈입니다. 경제력입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로 접어들고 미래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 그러잖아요. 슈퍼컴퓨터 시대, 4차 산업혁명, 정보가, 지식이 힘의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모르는 투자 정보 하나만 알아도 국가가 살아납니다. 권력이 지식과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다 첨단 정보, 첨단 지식을 서로서로 가지려고 그래요. 그게 총칼이나 돈보다 더 파워풀한 거예요. 그걸 따라서 힘의 원천이 이동되고 파워가 쉬프트, 권력이 이동하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항상 때를 따라 변합니다. 그걸 트렌드를 읽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내려면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그 모든 트렌드를 완전하게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다스리는 권력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을 무너뜨린 메대 왕국의 황제 다리오가 한 말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살려낸 영원히 변하지 않을 실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 우리가 권력자, 다스리는 자를 다양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족장이다, 촌장이다, 추장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추장보다 더 높은 추장이 있어요. 고추장. 우리 한국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이 고추를 장에 찍어서 고추장을 먹어요. 대단합니다. 왕 같은 민족으로 처음부터 태어났어요. 근데요, 포항 사람들 더 대단해요. 이 고추장보다 더 높은 초고추장이 횟집에 가면 널려 있습니다. 죽도시장에 가보세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고추장이 있더라고요. 태양초 고추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인간들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비유적으로 의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빛나는 이런 태양이 아니에요. 영원한 통치와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나고 새 세상이 시작되더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북부 가나안, 약속의 땅, 북부 가나안 땅에 납달리 지파에게 주신 그 지경,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왕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는 그야말로 힘도 못 쓰고 숨죽여 있다가 자기들이 압제를 당했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니까 원수들이, 죄의 세력들이 가만히 숨죽여 있다가 이제는 자기들이 힘을 기르자,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점점 세력을 키우는데, 어느 정도로 키우느냐, 철병거 900대, 오늘날로 하면 최첨단 탱크 900대, 그때 비행기가 없었지만 오늘날로 말한다면 또 최첨단 전투기, 마한 5 정도 되는 이런 전투기 900대, 이런 말, 엄청난 군비를 확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쥐어짜는 거예요. 협박도 하고 약탈도 하고. 3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몇 년요? 1년, 2년이 아닙니다. 한두 달이 아니라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그냥 학대가 아닙니다. 심히 죽을 정도로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니 평소 때 좀 부르짖지. 이 학대라는 원어는 라하츠입니다. 따라합시다. 라하츠. 어디 식당 이름 지을 사람들은 라하츠라고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학대 라하츠. 이 뜻이 뭐냐? 포도즙 틀에다가 수확한 포도송이를 올려놓고 즙을 짜내기 위해서 발을 씻고 막 발바닥으로 짓밟는 거예요. 으깨버리는 거예요. 포도송이들. 그때 포도가 막 즙이 돼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걸 라하츠라고 합니다. 얼마나 20년 동안 원수들에게 짓밟힘을 당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오늘 보면 2절은 이렇게 답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사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치세 기간 동안에는 좀 평화를 누리고 좀 보호를 받았는데 그가 죽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무너진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또가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우리 그러잖아요. 또 그랬나? 또 사고쳤나?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파셨어요. 넘겼어요. 붙였어요. 왜 이런 시험이 왔을까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 이게 죄인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물고기 IQ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피로 맹세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증거로 하나님이 짐승의 피를 흘리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사겠다는 거고, 아브라함도 자식 이삭을 잡을 듯이 마음의 피를 흘린 것이죠. 육체의 피를 흘리지 않고 피로써, 피맹세로 피의 언약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값지불을 하시고 우리를 피로 샀어요. 피값으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우리 거는 없어요. 우리 생각, 우리 시간, 내 거, 내 돈, 내 명예, 그런 거 없어요. 다 속는다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우리가 어디에 팔렸느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은요, 하나님의 생명책이라고 하는 그 등본에다가 딱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땅의 주민등록증도 있지만 제 호적이 원래 어디에 있느냐, 천국의 여호와 하나님 자석 박진석하고 딱 적혀 있습니다. 이게 지워지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지만, 다스리는 정체성을 발휘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영혼을 거짓의 아비 마귀의 유혹에, 미혹에, 헛된 영광과 정욕과 쾌락과 지식과 교만을 부추기면 그걸 딱 물어버려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조금 전에 놓아준 물고기가 다시 그 미끼를 물듯이, 그건 마귀의 미끼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우리 영혼을 팔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세상 임금에게. 그래서 잠시 동안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이름을 지울까 말까 지울까 말까 고민하는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잠깐 동안 어때요? 원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법 적용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심히 학대받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의 길을 열었던 사람이, 그때 기도 응답받은 사람이 바로 한 남편의 아내요, 가정주부요, 여자면서 아줌마,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선지자였고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 사사 드보라는 바락 장군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오랫동안 오랜 세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익숙해졌겠지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대언의 영어로, 예언의 영어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바락 장군에게. 야빈 왕의 군대에게 지금 가나안 북쪽 지경이 노략질을 당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 아니에요. 결국 그 지경이 노략질을 당하면 다 무너지는데도, 나라가 다 무너지는데도 당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별 문제 없다고 그냥 대부분은 다 무관심한 거예요. 그저 바라만 보면 간 것도 불구요. 하나님이 이걸 잘 알았겠죠. 그래서 드보라에게 뭐라고 하느냐, 그 북쪽 지경에 특별히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이라든지 유다 지파와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함경도라든지 뭐 이런 곳입니다. 거기에 용사 납달리 지파의 바락 장군에게 용사 만 명을 차출하라고 합니다. 이게 평소 때 군인들이 아닙니다. 농사 짓고 목축하던 목동들하고 농사꾼들 만 명 모아가지고 얼기설기 엮어가지고 무기도 시원찮았을 것입니다. 철병거 900대, 최신 탱크 900대를 가지고 막강한 무력으로 지금 침략해 들어오는 적들을 맞짱 떠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락 장군이 뭐라고 했을까요? 드보라 여자 선지자와 사사에게, 당신이 이 전쟁터에 함께 나가지 않으면 안 나서겠다는 게 버팁니다. 왜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바락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어감도 그렇지만 번개라는 뜻입니다. 이 번개 장군이 왜 가련한 여자가 같이 좀 전쟁터에 나가달라고 할까요? 바락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이게 이 국방과학연구원에도 다 작전계획을 짜보니까 도저히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능력이라, 자기들의 병력의 실력이라, 무기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이 승리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들을 그렇게 도왔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는데 믿음이 부족하잖아요. 이 사람은 주로 뭐 칼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선지자, 하나님과 교통했던 그 선지자요 드보라의 함께하심을 통하여서 그 전쟁터, 남자들만 우글우글거리는 그 전쟁터, 피비린 나는 전쟁터에 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여인이 함께, 지도자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리스크 있는 자리에 함께 서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함께 와주시겠느냐. 드보라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왜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모셔왔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Promise keeper다. 한번 말씀하시고 뜻을 뱉은 것은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걸고라도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딱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와 영광을 거두신다는 보증수표, 증표로 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영광은 믿음이 약하고 두려워하라, 너 바락이 아니라 또 다른 담대한, 목숨을 걸 정도로 담대한 또 다른 여인이 그 영광을 취할 것이라. 최고 통수권자 드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면서 조금도 두려움 없이 주름한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라,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근심의 자리, 염려의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항상 일어나야 돼요. 지금은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래도 12지파 중에 이 만 명의 사나이들, 평범한 농사꾼이고 목동들이 그래도 이 여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거기 나갔다. 그 정도로 어려웠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생명을 걸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막 이래놓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 어떻게 할 낀데? 개죽음 당하는데. 이 남자들도요 대단한 거예요. 여자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들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했을 때 남자들까지 순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사기 4장 15절과 16절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사사기 5장 4절 5절에 전쟁에 대한 설명이 쭉 이어지는데, 바락보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세요. 앞서 싸우러 나가세요. 모든 군대들의, 하늘 군대들의 여호와 최고 통수권자가 앞서 나가세요. 그 백성을 위하여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인 만명과 드보라와 담대한 믿음을 보였던, 순종의 믿음을 보였던,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얼어붙은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보였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그들을 앞서 나가가지고 어떤 일이 하냐, 아까 그 4장과 5장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천둥번개가 떨어져요. 바락 장군의 칼이 번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천둥번개를 명하시고 그리고 폭우가 쏟아져요. 막 물이 막 폭우가 건긴데, 그게 어때요? 탱크 900대, 철병구 900대가 바퀴가 다 거기 지름벌레 물려가지고요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병구가 아무 소용이 없어. 말들도 거기 다 묶여있고 스탁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보니까 지진이 난 거예요. 큰 산이 진동할 정도로. 포항 지진도 우리에게 얼마나 트라우마입니까? 근데 이 산이 막 흔들려요. 그러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요 이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천재지변의 자연현상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하고 만명의 농부들하고 목동들은요 그 칼 주워가지고 그냥 톡톡 치면 끝나는 거예요. 전멸시켜버린 거예요. 누가 싸웠어요? 네.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천군천사들이 둘러 진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가면 믿음의 사는 싸움을 싸우면 어떤 일을 하냐, 만군의 여호와가 부리시는 바로 상속받을 후사들인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군대 Almighty Heavenly Warrior,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땅의 자원과 땅의 무기와 땅의 병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지금 못하던 변방에 남자 만 명하고 여자 한 사람이 진멸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완전히 전멸당해가지고 대패한 적장시설하는 뛰어갈 힘도 없어요. 걸어가지고 간신히 도망쳤는데 어디로 도망쳤느냐, 겐 사람이라고 이방인으로서 가나안 왕 야빈하고 사이좋게 지내면서 장사도 했던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의 텐트 그 장막에다 겨우 피신했어요. 평소 때 좀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전쟁에 좀 고통했다, 자기를 좀 쉬게 해줄 줄 알고. 그래서 이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야, 쉬시라고 우유도 주고 긴장을 풀게 했어요. 깊이 잠들었습니다. 그때 어때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세의 자기네 그 피가 흐르는 그 이방인이 지금 그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 행했던 적장 시스라가 다 모로 자고 있으니까, 이 관자놀이라고 하는 여기 모로 잘 때 이렇게 보이잖아. 여기에 자기가 평소에 자기 텐트 장막을 칠 때 그 팩하고 말뚝하고 그 장막 말뚝 박는 그 방망이 가지고 망치 가지고 꽉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꽉 해가지고 여기 땅바닥에 박혀버려요.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앞으로 제가 뭐로 앉아야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아, 여자는 약한데요 아줌마가요 무서워요 아줌마들. 역시나 한 남편의 아내고 한 가정주부고 아줌마고 여자입니다. 살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끝까지 대적했던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20년 동안 억압했던 자들을 한 여인의 손에 심판하는 그 모습을 뒤따라 추격해왔던 바락이 보고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20년 동안 내가 두려워 떨게 했던, 감히 일어설 수도 없던 골리앗 같은 저자가 지금 여인의 말뚝과 방망이에 칼도 아니고 도끼도 아니고 피 흘리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초라해졌을 거예요. 자신의 불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불가능한 전쟁을 승리로 이끌 두 영광의 주역의 이름 드보라와 야엘, 이스라엘 여인 드보라와 이방인 여인 야엘의 이름의 뜻이 뭐냐? 벌꿀, 꿀벌, 꿀벌, 허니비입니다. 그리고 야엘의 이름은 산염소입니다. 이 연약한 두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사상과 문화와 제도와 법에 의해서 유린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통치와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신이 흐르지 못하니까 젖과 꿀이 강같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고 취하지 않으니까 원수에게 압제를 당해 라치 짓밟혀가지고 척박하고 황폐하고 가난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젖과 꿀이 않아요. 젖과 꿀이 흐르지 않고 풍요가, 축복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영광이 빛이 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꿀벌과 산염소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 성도와 이방인 성도를 들어가지고 다시금 젖과 꿀이 흐르게 합니다. 그 척박하고 황폐한 땅을 풍요의 땅, 축복의 땅, 능력의 땅. 누가요? 두 여인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계시하느냐고요? 여자들이 무섭다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당시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안일과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영혼을 엉뚱한 데 내어준 그들 대신에 이 두 여인을 통해서 그들은요 나중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여인들은, 그리고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그릇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높은 자들, 크고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재벌들이, 이 시대의 높은 위정자들이, 이 시대의 지식인들이 나라의 정신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흥의 문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복의 그릇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성도들은 나중된 자요, 연약한 자요, 작은 자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바로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들어서 높이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십니다. 다만 담대하게 오늘날 이 시대에도 살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권세와 권력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담대히 바라보고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바라보는, 전심전력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서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이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입니다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고 합니다.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이, 능력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최고 수준의 발레리나들이 할 수 있는 이 발레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는 발끝으로, 그것도 한쪽 발끝으로 서가지고 계속 팽이처럼 도는 겁니다. 이걸 피보턴이라 그래요. 이때 발레리나 시선은요 오직 가장 높은 곳 한 지점만 딱 응시합니다. 채널 고정, 거기 딱 시선을 둡니다. 마음과 시선을 거기 딱 둡니다. 시선이 분산되거나 마음이 흐트러지면 어떻게 되느냐, 팽이가 막 돌다가 막 이래가지고 어지러워서 이렇게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8절과 시편 8절을 보시면요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워놓으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왕족이었어요. 왕족, 왕 같은 제사장. 근데 우리가 원수의 미끼를 물어버렸어요. 영혼을 팔았어요. 세상에 어떤 영광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당한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죽을까 봐, 죄의 대가는 사망이니까 바들바들 두려워하고 떨게 된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레위기에는요 도적질하는 것은요 7배로 갚아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7배나 도적질한 원수들로부터 빼앗아 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7배로도 저절 치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적질 당했던 우리의 존귀와 영광에 간을 씌워주시고 이 시대를 먹이고 축복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영광을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야야 코로나가 어땠어? 믿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가 딱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리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이 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 이전의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가 보다, 믿음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에요. 영적 치매 환자같이 되어버렸지만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희미하고 어렴풋한 그 영광이 표정이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영광스러운 프리마돈나처럼 피보튼을 하며 노래를 부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십시다.